성도님들 마틴 루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시작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대 인물이었던 그 존 켈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 켈빈은 그 종교 개혁에 마틴 루터가 시작한 그 종교 개혁에 등뼈를 이루게 되는 개신교 신학의 그 내용을 집대성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의 그런 그 역작 중에 대표적인 크리스천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 있는데 바로 이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게 영어로 번역본을 보면은요 1000페이지에 달해요. 거의 1000페이지입니다. 960몇 페이지인데요. 근데 거기에 촘촘하게 이제 이 가장 중요했던 그런 교리와 신조에 관한 거 뭐 주기도문이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촘촘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지녀야 되는 신앙 고백이 뭔가 하는 것을 이제 기록한 것인데요. 거기에 본문에 이제 뭐 서문 말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본문의 가장 첫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은 참된 지혜에 관한 그런 얘기를 합니다. The very spiritual and solid wisdom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와요. 그 참된 지혜는 딱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에 관한 지식이다. 사실은 지혜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사람에 관한 지식 이외에 어떤 또 지혜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그와 같은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두 가지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사람에 관한 지식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사람은 서로 간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사람 자신을 알려면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야 비로소 사람이 누군가 자기 자신이 누군가 바로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참으로 합당한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이 약한 것을 지적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약하다는 게 아니라 바로 크리스찬들에게 이 문제가 바로 가장 큰 문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을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그와 같은 지적을 한 분이 계세요. 목사님인데 그분이 바로 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이제 영국 황실 닥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런던을 떠나서 외진 곳으로 아내와 함께 들어가 한 교회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교회의 사명을 설계하면서 현대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 문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만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이렇게 힘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자신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도 그리고 사람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사명을 우리가 아는 것도 하나님을 알면서 나오는데 하나님을 모르면은 인생 사명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생 사명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은 자기 행복에만 몰두해서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까? 그거 외에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데 행복의 주인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릇된 행복만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행복으로만 몰두하고 인생과 교회의 사명을 상실한다고 하는 그 지적을 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지적이죠. 그러나 정말 맞지 않습니까? 입에는 쓰지만 바른 말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참으로 불편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알고 사람이 그에 따라서 살아갈 때 행복이라는 것은 그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바이패스에서 나오는 과정 부산물이죠. 그 행복이 초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행복보다는 하나님이 초점이 될 때 사람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도 그렇죠. 복이 있는 자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것이 분명하게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그만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지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살피고 예수님이 집중해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보고 느끼신 것과 행하신 것을 우리도 느끼고 실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선하고 깊으신 의도를 알고 그러기에 참 만족하고 참 행복한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2년도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몇 년 지나면서 우리는 정말 행복이 뭔가, 우리가 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전전긍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충격도 그런 충격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어떤 일을 다 초월해서 이미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고 인생을 우리가 바르게 살 수가 있고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게 살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살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거기에 그렇게 따라갈 때 우리에겐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표어도요, 교회의 표어도 사실 그런 의도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교회에 그냥 표어만 걸어놓고 어느 교회든지 표어는 걸어놓는데 그게 과연 우리에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 연관이 엄청나게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의 비전이 되기 때문에 그러고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 비전일 때 우리는 결코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보람 있는 수확의 삶을 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멋져 보이는 거 그냥 걸어놓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정해져 있는 그런 표가 된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심각하게 그것을 꼭 기도해야 되고 주님,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저희 인생이 일단 잘 방향이 잡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표현은 사실 그런 의도의 말씀이고요. 어찌 보면은 지난 몇 년 우리가 살핀 예수님 미션의 삶, 우리가 미션 챔피언으로 살자 그랬잖아요. 그게 과연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미션 바로 챔피언의 삶을 실행하는 실행편이 바로 올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경작하는,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갈고 굵은 돌들을 버리고 그래야 고운 흙이 있고 거기에 우리 뿌리를 내리듯이 우리의 생각을 잘 정립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실행을 하며 수확을 거두는 그 일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각자의 여러 가지 일상생활 속에서의 그런 플랜이 다 있으실 거예요. 스케줄이 있고 무엇을 할 것이다 하는 것 아마 1년 아니 어쩌면 내년도에 계획조차 이미 2023년도의 계획을 이미 세우고 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있도록 하셔야 되고 교회와 내 인생이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굉장히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비전 사명이 중요하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 속에 핵심 속에 우리가 함께 가는 이 길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만 하겠기에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우리 각 사람을 생각해도요, 우리 각자의 인생에 어쩌면 가장 프라임 타임을 오래 살지도 몰라요. 성도님의 프라임 타임은 올해가 될 수도 있어요. 장래가 되지 않고 올해가 될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시대를 직시할 때 어느 일보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일을 우리도 순종하는 것이 이 시대를 최선으로 분별하면서 신중하게 사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저희들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의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35절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을 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이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라고 했습니다.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회당이라는 그와 같은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자부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르치시면서 순종을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실 때 주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순종입니다. 어떤 일을 순종해야 될까? 우리 말씀을 우리가 이해했을 때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매우 섬세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 민감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은 어떨 때 매우 섬세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일을 다 파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만 분주하기가 쉬워요. 그것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는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에 우리가 언제나 깨어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일에 우리가 선택을 내리기 시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내가 세운 나의 플랜, 나의 스케줄 따라 그냥 무조건 갈 것인가? 그 결심을 우리가 해야 하는 순간이 매 순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택해서 순종하는 삶, 그 삶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수확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수확하는 인생은 바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한 주간을 지나셨는데 어떠셨어요?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 기억하기도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냥 바쁘게 또 막 움직여가시고 여러 가지 다른 보이스들을 계속 들으면서 사셨을 거예요. I guarantee you, 만약에 저를 깜짝 놀라게 하실 분이 계십니까? 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지난주에는 정말 제가 성령 충만하게 살았어요. 그러신 분이 계십니까? 계시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스스로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안 돼요. 예. 그렇게 유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이어서 우리가 오늘 보시는 그런 말씀은, 보시면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유대 사람이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어요. 근데 의외로 하늘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질문을 하면,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하늘나라? 천국 아닙니까? 죽으면 가는 천국과 하늘나라 아니에요? 그것도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그보다 큽니다. 하늘나라? 교회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교회보다 큽니다. 하늘나라가 뭡니까? 그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알고 있는 것, 그거 가르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임하옵시며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교회에 그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한 부분의 그 일을 교회가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하늘나라를 놓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런 경우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늘나라만 얘기하고 교회는 또 등한시하면 그건 또 핵심이 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 오해를 많이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뭔지 우리가 잠깐 먼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하늘나라를 우리가 하늘나라만 해도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인뎁스 스터디가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바른 그런 이해를 시간을 통해서 좀 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사실은 우리는 하늘나라를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아니 믿기도 전에 우리가 언제나 이 성경이라는 것을 대할 때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이 창세기 1장 1절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천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지구라는 개념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은 반드시 그 모든 창조된 피조물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잖아요. 좋아하셨잖아요. 즉 모든 우주와 천상세계 그 모든 그런 영역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창세기 1장 2절을 우리가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굉장히 쫙 줌인해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묘사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그래요. 즉 땅 우리가 사는 지구로 그 초점을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구라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디스플레이되는 증거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래도 모든 존재하는 우주와 이 영적 세계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지구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땅임을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 2절에서 밝혔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어지는 게 뭡니까? 그냥 공허하고 공허한 상태로 하나님이 두시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영역을 채워가셨지 않습니까? 7일 창조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래서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 모든 피조세계가 있도록 하셨어요. 보기에 좋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특히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심의 전능하심이 사람을 통해 드러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란 존재예요. 저와 성도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을 위해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 지구의 목적을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데 또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지구의 목적을 하나님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선포하셨어요. 저기 적어드린 것처럼 제가 작년에 골로새서 말씀을 좀 강의하지 않았습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말씀을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는데 바로 여기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게 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골로새서 1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포함한 세상 만물은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보이는 목적이 있죠. 분명히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하는 일이 뭡니까? 창조주를 높이는 일이에요. 창조주가 드러나도록 하는 일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도록 그렇게 지어진 영역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말씀이 뭡니까?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뭐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즉 주님 뜻에 순종하는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이 모든 세상 만물이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 존재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과 주인이 누구셔야 하죠? 예수님이 맞아요. 그런데 누가 왕 흉내내고 있죠? 사단이 자기가 이 세상의 임금인 양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온전하게 바로잡히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은 그렇게 참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허한 상태에 계속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온전하게 채우시고 창조의 목적이 있게 하셨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더 만족이 있다. 그렇게 세상은 공허한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이미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 45장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이상한 잡신들이 많습니까?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신에게 절하고 오히려 타협하고 살아가는 게 편하다는 그러한 생각에 자칫하면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타협하는 일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 세상의 거주민들과 피조물들은 모두 주님 뜻에 순종하고 따라 살면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평강이신 하나님을 누리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사람답기를 거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억압시키고 억압당하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사람이 대신하려고 하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이렇듯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포함한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영역이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교회보다 큰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그냥 영적인 차원의 얘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영역에서도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영적인 어떤 생활만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도 하늘나라는 언제나 같이 임재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하늘나라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도 하늘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안에 교회가 있지만 또 교회 안에 하늘나라도 있는 거예요. 교회 하늘나라 없는 교회도 있을까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배제하고 교회가 교회 세속화된 그런 교회 속에는 하늘나라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예, 이 존재의 목적서부터 흔들려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러나 그런 교회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천 가정이라고 했을 때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은 크리스천인데 하늘나라가 거기에 이미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하늘나라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영역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짓자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게 뭐죠? 하나님도 사람처럼 생겼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겉으로 나오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기뻐하신 뜻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 감정이라는 것이 그냥 세상을 따라서 어떤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진짜 loving God, 그것이 가능하도록 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결심하는 것도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겠다는 그런 순종의 결심을 내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생각, 감정, 의지 면에서 하나님과 연결돼가지고 살 수 있도록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중요한 거예요. 다른 피조물과 참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복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고 싶어서 이 천사들도 부러워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사람의 가치를 모르면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를 모르고 그러니까 세상에 소위 얘기하는 정말 세상 앞에 눈치나 보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조차도 그렇게 하늘나라와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그것을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죠?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바로 그 문제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 자신도 또 사람 생명의 의미도 인생 사명도 모르고 없는데요, 사단은 바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르고 살아라, 모르고 살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르고 사는 게 속 편하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야, 알면 할수록 더 복잡해. 아우, 신앙생활 알면 할수록 복잡하니까 모르고 살아라. 대충 살면 좋은 거야. 전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사단 얘기하는데 그게 들을듯하게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누군가 우리 옆에서 주변에서 아우, 신앙생활 뭐 이렇게 뭘 힘들게 하려고 그래, 대충 하지, 그러면 누구 흉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귀. 예. 그렇다고 또 오늘 또 집에서 서로 간에 이 마귀야 저 마귀야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삐뚤어 나가기 쉬운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를 모르면 이래요. 그러면서도 아, 신앙생활 뭐 그런 거지, 자기가 하나님 행사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런 거지. 하나님은 분명히 신앙생활 다른 거라고 하는데 하나님도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지, 무슨 하나님이, 잠깐만 딴지 거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올해는 하나님 나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요, 하나님 모르고 살아도 더 좋다고 아담과 이브 속이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이브 속인 게 뭐예요? 하나님 몰라도 더 좋은 삶이 있는 거야,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 뭐 이거 먹지 말라, 뭐 이게 안 된다, 그런 것만 하잖아, 그거 그냥 모르고 살면 더 좋아, 그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바로 알지 못하게 만들어서 사람들 스스로 힘과 생각으로 살다가 낙심하고 지치고 괴로워하고 결국은 세상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거, 사단이 했던 일이고 지금도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셨을 때 어떠셨을까요?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보셨을 때 그들의 목적을 상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을 때 예수님은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보는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한 거예요. 너무도 사람이 껍데기만 있지 사람이라는 그 존재를 상실한 그런 상태로 살아가면서 있는 그 모습이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만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사람들은 구세주를 모른 채 하나님 뜻과 먼 죄에 빠져 살면서 인생 사명은커녕 사는 일조차 어떻게 살았지 포기한 상태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피조물로 지어졌지만 그 모든 일을 상실한 채 사는 목적도 있고 사단의 거짓에 짓밟힌 채 살아가는 모습을 주인 대신 목자 대신 창조주 대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실 때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셨던 거예요. 불쌍히 보셨던 거예요. 목자 없는 무리들 같이 보였다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참된 목자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 속해야 하는 양들인 사람들이 사탄에 이끌려 버려진 양들처럼 끌려다니고요. 양들의 다리는 모두 부러진 상태로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형편에 버려져 있는 사람들을 보시는 참된 목자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그거를 참으로 성경은 마태는 아주 간단하게 적었어요.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가볍게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그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아픔을 그렇게 간단한 단어로 적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에 깊은 아픔과 눈물을 그냥 지나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눈물과 불쌍히 여기심을 입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가 싸매짐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는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 살수록 더욱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를 만나서 살면 살수록 내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이라는 것. 누더기와 같은 자기의 의의와 자기의 성취를 가지고 자랑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너무도 부끄럽고 불쌍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기에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오셔서 붙들어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나와 함께 세상의 무리들을 봐야 한다. 나와 함께 그들을 봐야 한다. 불쌍히 여기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오셔서 너도 우리를 불쌍히 봐야 하지 않겠느냐? 오래전에 싫어하지만은 그는 아직도 마음에 울림이 있기 때문에 좀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 해 전에 어떤 사람이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더 이상 나에게 인생이 소중한 것이 없고 지켜야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사연을 말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은 거예요. 기자가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전화 발신 장소를 추적을 했습니다. 갔어요. 근데 이미 늦었습니다. 그 사람은 총으로 자살을 한 후였습니다. 근데 그 전화한 사람의 윗주머니에서 조그만 종이 조각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 열어보니까 아이가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아이가 그린 그림인 것은 뭐 보면은 뚜렷하게 드러나잖아요. 근데 거기 밑에다가 구석에다가 아이가 자기 이름 같은데 셜리라는 그런 이름을 적어놨더래요. 알고 보니까 이 딸이에요. 이 자살한 아버지의 딸. 근데 딸이 얼마 전에 죽은 거예요. 이 아버지가 이 이웃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딸 아이 장례식에 오셔서 저희들 같이 슬픔을 나눠주세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지만 아무도 오지를 않았어요. 그 엄마는 아이가 두 살 때 또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웃들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더 이상 지킬 게 없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더 이상 나에게 소중한 것은 없다. 살 희망도 없고. 그러나 죽기 전에 그냥 전화라도 한 거예요. 기자에게. 이러한 인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저의 딸의 장례식에 와주세요. 그럼 우리는 아마 대부분 가셨을 거예요. 그죠? 가셨죠? 예,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그와 흡사한 그런 어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시리에 젖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린 주님과 함께 사람들을 긍휼히 보면서 사는지 아니면 세상 다 그런 거지 뭐 힘들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 이런 식으로 그냥 치부해 버리고 지나쳐 버리려고 하는지 우리 각자의 마음을 깊숙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면 다른 사람을 보실 때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쌍히 보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엄청난 그 모든 일들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운행하시는데 그렇게 숱하게 많은 사람들을 볼 때 그냥 내가 만든 피조물 중에 약간의 불편함이야 그러고 지나가실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게 사람의 차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차원은 다르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신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보신 측은히 여기신 그 주님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와 같이 긍휼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는 정말 주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하늘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막 교회도 오랫동안 다닌 것 같은데 주님과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도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던 때가 있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무너져가는 세대를 돌아보는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올해 저희들에게 주시고 같이 추수해 나가자고 같이 수확해 가자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7절에 보시면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37절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불쌍히 보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냥 불쌍하다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정말 불쌍하다면 그들을 살려내기 원하시는 게 그들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수할 것이 많다. 추수할 것이 많다. 우리는 아이 지금까지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운데 지금 2022년 지금 팬데믹이 또 다시 뭐 오미크론이 또 등장하고 도대체 4차 접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어지러운 때인데 추수의 이 대상자들은 마음을 열지를 않는데 그리고 크리스천이티에 대해서 그 관심이 점점 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없어지는 세대라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추수할 것이 많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추수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추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시면 어떻게 될까요? 열려요. 닫으면요. 닫혀요. 세상이 홍수처럼 열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러나 하나님이 막고 닫으시면 세상은 중지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수의 기회를 여시면 세상이 그 문을 감히 닫지 못해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을 하고 아멘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추수토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심을 믿고 주께서 추수하기 원하시는 일을 따라 순종하겠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나는 추수토로 들어가기 원하는가? 아니면 이것도 곤란하고 저것도 막혀있고 오히려 세상에 굴복하고 있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수할 것이 많다고 하는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가? 이렇게 하신 다음에 10장 1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열두 제자가 하는 일은 바로 추수하는 일꾼의 일이에요. 그들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의 불쌍하심을 힘입어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 된 우리들도 그렇게 추수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구원받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는요 그렇게 사단에 짓밟힌 채 죽은 채 살고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향한 추수꾼의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역이라는 게 뭡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주보 말씀을 드리면서 사역이라는 게 뭐죠?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위해 기능이 발휘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 교회 프로그램 아니요.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나의 마음의 중심 동기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도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 아시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이제 한 주를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함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추수를 위해서 열어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부탁드려요. 가족, 이웃, 친지, 친구, 직장 동료, 학교 동료를 위해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마음을 연합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느끼심을 함께 느끼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행하셨던 주님이 행하셨던 우리도 그 영혼이 지쳐 소망 없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향해 일어나는 결심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했으면은요 상당히 긴장해야 돼요. 기도는 캐주얼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직접 들려지는 음성이에요. 하나님 들으셨으면 응답해 주셔야지. 예,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꼭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 그래서 긴장해야 돼요. 그래서 바른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시는 그런 시간을 우리 가져야 합니다. 올해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평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시는 문을 따라 추수터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삶을 우리가 같이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참빛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분주한 아버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일상의 소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성령의 음성을 저희들이 잘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그렇게 소중하고 의미가 있기를 원하는데 사람이 사람다운 것을 포기하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여 저희들이 또한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성별해서 불러주셨고 예수의 마음으로 아버지 올해 저희들이 맞이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여 우리 주님과 함께 수확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